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내 마음의 찬양의 에스더입니다. 1월의 절반이 지난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들으며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지수자매님이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김지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수자매님, 일주일 만에 만나니 더 반갑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고생을 좀 했는데요. 우리 북조선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추위에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지수자매님의 기도로 인해서 북조선에 계신 지금 내 마음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몸은 추워도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감동됩니다. 우리가 가깝지만 또 멀리 있잖아요. 네. 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이 무탈하게 올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시작을 여는 곡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을 듣고 오셨어요. 추운 겨울에 오히려 따뜻한 봄을 더욱 느끼고 싶어서 선곡을 했는데요. 지수자매님 어떠셨어요? 봄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네, 분위기가 따뜻한 찬송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많이 춥지만 곧 따스한 봄날을 내리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지금 처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찬송가를 되게 자세하게 들으셨네요. 남조선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라는 뜻인데요. 반대로 이한치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추위는 추위로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추울 때 더 추워라 하는 분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어려움 중에 두시기도 하지만 방관하면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끌어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비록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더욱 춥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을 맞이하더라도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4월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가사의 고백이 울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구나. 내 힘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가사예요.
오늘도 이렇게 지수자매님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삶의 계절이 있듯이 나의 믿음의 계절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그 찬 바람 앞에 서 있는 듯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봄의 새싹들이 돋아나는 생명력에 감탄하며 그 새싹처럼 믿음의 싹을 틔우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한여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버릴 것 같아서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목마른 계절을 지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먹기 좋게 익은 열매들 앞에서 기뻐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계절에 있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지수자매님은 어느 계절쯤에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의 계절로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저는 봄인 것 같아요. 아직 믿음의 싹을 틔우는 중이거든요. 저는 새싹입니다.
믿음의 새싹이시군요. 네.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지수 새싹님을 믿음의 나무로 잘 자라도록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 잘 자라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수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수 자매님을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킬지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북조선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게 하실 것을 더욱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수 자매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아시나요?
네, 말씀으로 여러 번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죠.
맞아요. 진짜 인상 깊었던 것이 십자가에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네. 지수 자매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모습에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 좀 풀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문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외로운 마음이 찾아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든든해집니다.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나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나의 상황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 뒤에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에스더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감격이 밀려왔어요. 저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부모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 타가소 다닐 때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동네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그냥 놀이터처럼 생각했어요. 맛있는 간식도 주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는 곳으로요. 그러다가 고급 중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전에 교회를 가던 모습과 180도로 달라지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내 맘 찬 가족분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북조선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지만 믿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그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조선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북조선 성도님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서 멋지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지수자매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봐요, 지수자매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를 한 곡 더 듣고 오려고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수 자매님,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는, 지금은 새싹이지만 튼튼한 나무가 되는 지수 자매님을 상상하게 하셨어요. 나무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자라려면 적당한 바람과 햇빛과 좋은 흙이 필요하죠. 네. 그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수 자매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수 자매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실까요?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가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주께로 또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오늘 우리 지수 자매님의 마음을 담은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함께 들으시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추워서 어떡해요?
춥지만 또 따뜻한 옷들을 많이 입으면서 맞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건강 잘 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볼까요?
지난주는 33번째 요리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답의 주제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윤재미님이 이 33번째 질문을 마치 따지는 말투 같다고 그랬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라는 33번째 질문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또 그렇게 자식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라고 할 수 있느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일단 33문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33문의 결론이 뭐였나요? 예,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부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부른다였습니다. 결론은 내렸지만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씩 살펴봤죠. 예를 들면 누구를 자녀라고 부르더냐라는 것부터 생각해봤었는데요.
자기가 낳은 사람들 또는 낳지는 않았지만 자녀로 입양했을 때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친자녀, 말하자면 이제 낳은 자녀들이겠죠. 그렇게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친자녀는 부모의 본질이나 본성을 전달해 받는 것이 자연의 원칙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신적 본질을 전적으로 모두 다 빠짐없이 똑같이 전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부께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죠.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전해주셨고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스스로 사시고 또 그 생명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성부께 받은 영원한 신성이죠. 성부께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성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이들을 살펴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창조의 은혜와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과 연합하는 은혜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먼저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천사들이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과 연합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신적 본질을 전달받으셨기 때문에 신성으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듯 사람의 방식대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대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어떤 흠이나 부패에서 완전히 순결하시고 말씀과는 인격적으로 연합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성으로도 사람의 출생으로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창조의 은혜나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으로 연합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존재하기 시작한 때와 자녀가 된 때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타락 이후에 아담과 중생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함을 받았는데 바로 그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와 자녀가 된 때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 우리는 진노의 상태에 떨어져 있었죠.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제인가였습니다.
먼저는 인성의 유사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형제적 사랑이나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덕의 완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반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잉태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기적 같은 잉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나 본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독생자란 특별 특별한 방식으로 출생한 자, 인성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홀로 나신 자, 신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어머니의 독생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33문의 새로운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목 이거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 두 번째 조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 조목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정당한 참 아들이시고 형제가 없으시며 또 영원 전부터 성부의 본질로 나신 자로서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네, 그와 관련한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바로 이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다라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목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앞에서 하윤 자매님이 이야기한 건 말고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목인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라는 여기에 담긴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나를 입양시키사 아들로 삼으시며 나와 모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위엄을 전수해 주시리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하나 보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도 한 번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한 교리는 사실 우리의 구원의 기반, 이 기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한 까닭에 여러 시기에 각가지로 부패되어 왔고 이단들에 의해서 반대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리를 좀 더 충실하게 설명하고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윤 자매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개체 혹은 인격자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신가? 두 번째, 그가 성부와 성령과는 구별된 하나의 인격이신가? 세 번째, 그가 성부와 및 성령과 동등하신가? 네 번째, 그가 성부와 및 성령과 본질이 동일하신가?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다 가짜였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정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 네 가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복음,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해당되겠죠. 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편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려도 되는데 네 가지 주장에 대한 혹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바른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결론을 먼저 내리고 나머지 자세한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개체 혹은 인격자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신가? 이것에 대한 바른 주장은 무엇인가요?
동정녀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없이도 하나의 인격자이시다입니다.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자이시다. 자, 두 번째, 그가 그리스도죠. 성부와 성령과는 구별된 하나의 인격 또는 위격이신가? 이거에 대한 바른 견해는요?
그는 성부와 및 성령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위격이시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위격이시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성부와 및 성령과 동등하신가? 바른 대답은 뭐죠?
그는 성부와 및 성령과 동등하시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가 성부와 및 성령과 본질이 동등하신가? 바른 주장은요?
그는 성부와 및 성령과 본질이 동일하시다입니다.
네. 일단 질문을 하고 바른 주장을 다 말했어요. 예,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아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작은 내용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작은 내용들을 알아가면 왜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 주장에 대한 바른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과연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개체 혹은 하나의 위격이셨냐 하는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반대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름만을 좀 언급해 볼게요. 뭐 에비온, 케린투스, 사모사테누스, 포티누스,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좀 나올 거예요. 뭐 사모사테누스나 세르베투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인격적으로 혹은 위격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 사람들의 뭐 헛된 주장이죠. 이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성경의 근간은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 하나씩 이 8에서 9가지 정도를 살펴보죠. 자, 먼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들을 명확히 구별하여 가르치는 성경 본문들과 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음을 확증하는 본문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이미 사람으로 나시기 전에 하나의 인격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그런 구절들 중에 몇 개만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복음 3장 13절, 18장 37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네. 그러니까 이걸 왜 살펴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런 존재는 없었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뭘 부인하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원래부터 계셨어.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되기 전에도 계셨었어. 말하는 건데 방금 읽은 구절 중에서 맨 첫 구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이런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이것이 되었다는 거니까 이것인 말씀은 또 저것인 육신과는 서로 다른 것이잖아요. 이게 된 거니까. 결국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육신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이 되고 그렇다면 육신이 되기 전에도 말씀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의 개체와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결국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과 육신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 따로따로 말하고 있죠. 서로 다른 존재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한 존재로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된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육신을 구별하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9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주님의 사람 모습과 또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아주 엄밀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아주 많은 곳에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반론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반론 살펴보죠. 첫 번째 반론을 하윤 자매님이 읽겠습니다.
반론. 말씀이란 전도자 예수를 뜻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곧 죽을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네. 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반론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대담하고도 노골적으로 부패시키고 있는 악의적 주장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말씀을 뭐라고 말하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말씀이 뭐인 거예요? 만물을 지은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게 당연하네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처음 사람인 아담보다도 먼저 계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그저 말씀은 전도자 예수고 죽을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도 얼마나 고집센 악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관련한 또 다른 반론들도 있어요. 잘못된 주장이거든요.
반론. 신약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불가시적인 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학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학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이 질문의 처음 문장은 어느 정도 맞아요. 신약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른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불가시적인 속성. 이게 뭐냐면 불가시적. 눈으로 볼 수 없는 속성. 그러니까 이건 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 말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윤 자매님, 이 주장의 문제가 뭐 같은가요?
네, 사람을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 정도로만 이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람을 강조했어요. 자, 이 잘못된 주장의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반론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잘못된 주장.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방금도 읽었지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건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성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하다는 거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불가시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읽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빼고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상 그 의미는 무엇이었죠? 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사람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시면 죽지 않으실 테니까요.
맞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네, 몸을 드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몸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또 한 가지 위의 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입양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정당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똑같이 가지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9장 7절도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며 고발하는데 결국 이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평상시에 하나님의 정당한 본성적인 아들이라고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입양된 아들이야 라고 하셨다면 유대인들은 그분을 고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입양된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들도 입양된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입양된 자녀라고 말씀하셨다면 고발 못하는 거죠.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에 나오듯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스스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 혹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거 다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르는 이유를 마리아에게서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 신적인 본성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때나 요즘이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성경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교잖아요. 한자로 기독교인데 그리스도를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믿게 하는 건 마귀가 천국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지옥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이죠. 간단한 일 같지만 굉장히 큰 잘못이고 우리 신앙 전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아는 대로 잘 믿어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재민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